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에베소서 4장 1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가 2장 뒷부분을 보면서 교회는 함께 자라가고 있는 변화되어가는 혹은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공동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죠. 2장을 한번 잠시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제 보았던 20절부터 한번 잠시만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그 20절, 21절, 22절에 보면 특별히 21절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교회가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어느 만큼 자라야 되는가, 그죠? 교회가 어느 만큼 자라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어느 만큼 자라기를 원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이 제일 온전히 자라고 충만한 상태에 있는 예수님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만큼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 우리 조국 교회는 너무 이렇게 사람들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수준들이 많이 떨어져서 조국 사회로부터 비난도 듣고 욕도 듣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저 조금만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럴 때 그 신앙생활이 남들보다 조금만 더 낫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신앙을 자꾸 그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전혀 거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윤리적으로 낫고 도덕적으로 그런 대로 지탄받지 않을 만큼 살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충분히 자란 장성한 분량에 가득 채워져 있는 만큼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자라게 되는 것이지요? 함께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했죠. 성숙은 혼자서는 절대로 안 돼요. 공동체 안에서 교회로 함께 모여서 더불어 자라야만 자라지지요. 오늘 본문에 그런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시지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많은 20가지가 넘는 직분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교회를 자라게 하는 일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르치는 은사와 관계되어 있는 5가지의 직분만 나와요. 사실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숙과 자람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은사 5가지만 나오죠. 한번 간략간략하게 먼저 그것부터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시지요. 여러분, 이 사도는 예수를 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죠. 이 사도는 오늘 이 특별히 미국 땅에 미국 교회 중에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서 어떤 무리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치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그 특수한 직분을 받아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던 그들처럼 자기들도 스스로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예언도 하고 계시를 주께로부터 받는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으면 빨리 뛰어나오십시오. 그런 교회는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이제 교회 역사를 공부한 사람인데 교회 역사 안에 얼마나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은 다 사라졌어요. 오늘 새로운 것처럼 그분들이 주장하고 일어나지만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는, 이 사도라는 직분은 주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계시의 말씀을 바르게 세우도록 주셨던 일정한 시기 동안만 있었던 직분이고, 초대 사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 사도의 직분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금 사도라고 주장하면 그냥 그 교회는 안 가는 게 좋겠죠. 예. 괜히 거기 가서 막 성가시게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뛰쳐나와요. 그런데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특별히 은사를 많이 드러내고 기적을 행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빨리 나와요. 빨리 나와서 그런데 미혹되지 않도록. 두 번째로 주님이 세우신 직분이 선지자이지요, 그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감동을 받는 무리들이에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죠. 그런데 신약의 성경이 완성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선지자의 직분은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빨리, 혹시 누가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빨리 도망쳐서 게인스빌 한인 교회로 빨리 오세요. 그런데 많이 머물러 있지 말고. 제가 이렇게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교회사 안에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많은 무리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주께로 말미암지 않은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과 판단을 가지고 계시를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선지 직분도 끝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세우시지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자들은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만나게 되는 빌립이나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사도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사역을 했던 특별한 무리들이에요. 이들은 복음을 여러 가지 사실들을 깨닫고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종의 순회 선교사와 같은 사람들로서 이들 역시 교회가 설립되자 이 직분 자체도 사라지게 되었어요. 직분으로서의 이 전도자, 이것도 사라지게 되죠. 이제 남아있는 사실은 성경을 가르치는 직분과 관계해서 남아있는 이 유일한 직분은 목사와 교사입니다. 여러분, 여기 목사와 교사는 정관사를 하나만 쓰고 있어요. 하나의 관사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를 성경은 같은 직분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목사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성도들을 신방하고 섬기고 보호하고 보살피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직분이라면, 교사는 그 성도를 인도하고 보살필 때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그 일을 주되게 하는, 목회의 주된 부름이 가르침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사라는 직분과 목사라는 직분을 붙여놓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목회자라고 말할 때 그 목회자는 사람을 돌보고 성경을 가르치는 직분이지요. 이것은 이제 아직까지 남아있는 직분이라 할 수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지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논란이 굉장히 많은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그냥 이 아침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다루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이런 직분들이 세워져서 성경을 가르칠 때 뭘 기대하는 것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뼈가 위골이 되어 있는 뼈를 바르게 맞추다 이런 뜻이에요. 뼈가 위골되어 있는데 그 위골된 뼈를 바르게 맞추어서 아프거나 제대로 기능을 못하지 않도록 온전하게 회복시켜서 뭘 하는 것입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성도를 말씀으로 잘 구비시켜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목회로 부름받은 지 30년인데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일 성도들에게 많이 기대했던 게 뭐냐면, 성경을 잘 가르치면 손발이 잘 움직여서 봉사를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대했어요. 오랫동안. 때때로 요즘 한 번씩 조금씩 좌절해요. 열심히 가르치니까 손발은 잘 안 움직이고 더 배우려고만 하는 사람들을 자꾸 보기 때문에 한 번씩 문득문득 좌절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이 가르치는 직분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사람들이 위골된 뼈와 같이, 뼈가 위골되어 있는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가치와 판단이 어그러져 있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바르게 깨닫도록 만들어서 사람을 봉사하는, 그죠? 봉사의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가르치는 직분의 특징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과가 뭐죠? 그렇게 해서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몸.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자라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잘 양육해서 기대하는 것은 게인스빌 한인교회가 미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되는 거, 그게 아니고, 그죠? 그런 거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꿈이 그런 거예요. 제가 섬기는 남서울교회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회 되는 거, 이런 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건 안 하고 싶어요. 예. 그런 게 아니고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 게인스빌 한인교회도 교회의 몸의 한 부분이고 제가 섬기는 남서울교회도 몸의 한 부분인데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바르게 자라는 것, 이것이 성도들을 잘 길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 봉사를 잘하는 성도와 목회자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어느 만큼 세우기를 원하죠? 오늘 그게 핵심입니다. 그죠? 어느 만큼 세워야 된다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이. 여러분, 머리이신 주님은 다 자랐어요. 장성한 분량으로 있는데 몸인 여러분과 저는 안 자라서 조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형이죠. 그것보다 더 보기 우스꽝스러운 게 없겠죠. 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과 제가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 주님을 충분히 담아내고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한계가 많고 연약하고 모순이 많은 우리들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예수의 풍성하고도 충만한 모양이 빚어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어떤 면에서 지상에서의 삶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고 생의 고울이죠. 여러분 가운데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까 우리 형제가 파일럿이라 그랬는데 파일럿이든 교수님들이든 아니면 학생이든 주부든 누구든지 관계없이 삶의 모든 부름받은 자리에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모습이 우리 속에 묻어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이야. 목사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신도인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삶의 제일 중요한 골은 남들이 보기에 존경할 만한 도덕성을 갖는 정도가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 그저 아,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 저 정도 살면 잘 산다, 그게 우리의 골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일 성숙하고 잘 자라있는 모습만큼 주님의 온전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면 그게 우리의 최고죠. 근데 우리가 어떤 우리입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질그릇 조각 같은 우리들이죠. 우린 너무나 한계가 많고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가치롭지 못한 우리 속에 뭐가 드러나기를 원한다고요?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기를 기대하신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이 집회를 하면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저 남들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남들 보기에 조금 존경할 만한 이런저런 거리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또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처럼 안정되고 보장된 삶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에 안정 같은 거 없습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교제하다 보니까 여러 가족들이 공부를 마치고 그 다음 스텝들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참 너무나 이렇게 불안전하잖아요, 그죠? 공부만 마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유학 나왔는데 마치고 나니까 학교를 또 가야 되는데,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공부만 마치면 다 될 것 같았는데 마쳐보니까 또 다음 스텝이 남아있죠. 여러분 대학에 가면 또 남아있어요. 숱하게 남아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남서울교회 오기 전에 섬겼던 제자들 교회,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그 교회 자매들이 자주 저에게 와서 한 번씩 이런 이야기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가 20대 이럴 때는 아이를 가지면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부끄러웠어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기쁜 일인데도 뭘 담임 목사님한테 아이 가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게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말을 잘 못했는데, 요즘 세대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이를 가지면 막 쫓아와서 아이 가졌어요 목사님, 오죽해요 이러면서 막 좋아요. 제가 얼굴이 붉어지지 지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고는 금방 자매가 다시 와서 저에게 말해요. 한 8개월 정도 되면 목사님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거 언제 나오나요? 불편해 죽겠어요. 빨리 쑥 낳고 옛날처럼 다니고 싶어요. 제가 늘 말해요, 얘야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좋다. 나오면 너 죽어야 그냥 넣어도 아무리 말해도 자매들이 날 원하는 거는 쑥 낳고 옛날처럼 다니는. 여러분 나오면 옛날처럼은 없지요. 그런데도 늘 사람이 어리석은 게 아이가 없을 때는 아이를 갖고 싶어하고 아이를 가지면 빨리 낳고 싶어요. 낳으면 옛날은 없어요. 그런데도 자꾸 낳고 옛날처럼 자유롭게 다니고 싶어요. 아이를 낳고 나면 쪼르르 또 쫓아와요. 목사님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못 걸어요? 제가 또 가르치죠. 얘야 안 걷고 누워서 빵긋빵긋 할 때가 제일 좋다. 언제 걸어도 걷는데 걷기 시작하면 너 죽어. 그냥 내버려둬. 그냥 아무리 가르쳐도 그냥 다른 아이들처럼 기고 걸으면서 아장아장 하면서 이렇게 오는 거 보고 싶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와요. 목사님 우리 애는 말이 왜 이렇게 늦나요? 얘야 말하면 너 죽는다. 시끄러웠어. 그냥 온갖 말을, 처음에 몇 마디가 예쁘지 하기 시작하면 그죠? 얼마나 소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냥 말 없이 이렇게 웃기만 할 때가 얼마나 예뻐요. 말하기 시작하면 힘든데도 말하고 말하는 거 원해요. 여러분 말하는 거 원하면서 자매들이 다 뭘 원해요? 아빠, 엄마 하는 거 듣고 싶어요. 그것만 하면 말하면 되지요. 근데 그것만 합니까? 그것들이 나쁜 말도 같이 배워가지고 얼마나 애먹이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조금 흐르면 초등학교 보내고 중등학교 보내고 나중에 시집장가 보내면 아 이제 정말 자유롭게 좀 원하는 거 하며 살아야지 이러면 그때 이제 손주도 갖고 오잖아요. 네? 여러분 손주 이렇게 조금 길러놓고 나면 이젠 정말 자유구나 이러면 그때는 무덤이 이렇게 입을 열고 들어와 이렇게 부르지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뭔가 하나가 해결되고 나면 평화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끝없이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늘 일정한 정도로 반복되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마음이 당면한 문제만 자꾸 해결하고 그 문제만 극복되면 생이 얼마나 좋을까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을 당면한 일들에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어디다 드리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우리의 삶에 드러나도록. 때로는 그래서 고난도 괜찮고 때로는 실패도 괜찮고 때로는 눈물도 있고 때로는 남들이 안 가는 수고로운 과정을 통과해 갈지라도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진짜 고을은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들어가는 것.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잘할 뿐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개인수비를 하는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더불어 함께 그리스도가 원하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골이고 우리의 생에 정말 중요한 목적인 줄 알아야 해요. 절대로 포기하거나 그것에 못 미치는 수준에 만족하거나 어려움이 없고 삶이 쉬운 것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부름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평신도입니다. 목사님처럼 목회자가 아니고 저는 평신도인데 저에게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하시면 제가 약간 섭섭합니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도 우리 손 목사님 소개해 주셨지만 저도 정치외교학 공부했습니다. 그죠? 제가 태어날 때부터 목사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대학교 4학년 졸업을 두 달 앞두고 저한테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네가 왜 정치외교학과 갔는지 난 잘 모르겠다. 그때 뭔가 잠시 계산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러시면서 그냥 목사하는 게 어떻겠냐 이러셔서 그냥 뭐 다른 말 하지 못하고 그냥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씨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평신도고 저는 목사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모를 따라 취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와 교회 어떤 특정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몸 전부가 움직여져서 자신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할 만큼 감당하면서 같이 자라가는 몸 전부가 살아 꿈틀거려야 하는 생명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특수한 사람 몇 명이 잘해서 살아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몸을 구성하는 전부가 함께 더불어 자라야만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지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만 보십시오. 본문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4장에 보면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필요가 뭡니까? 어떻게 사람이 자라게 되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더불어 함께 자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는, 교회는 그저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이거나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에서 하나가 되어야 바른 성숙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을 에베소서 2장을 다시 한 번만 보십시오. 어제 저녁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다뤘는데요.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다루고 있죠.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머리돌이 되셨느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성도가 자라고 교회가 바르게 자라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은 선지자와 사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리의 일치입니다. 믿는 바와 우리가 믿고 붙들고 따르는 진리의 하나됨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숙은 여러분이 고백하는 바른 진리를 바르게 믿을 때만 사람들은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진리가 뭡니까? 우리는 세세한 부분까지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침례교회인데 저는 장로교회입니다. 모든 교리를 세세한 데까지 우리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동일한 성도되게 만드는 진리의 근거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가장 중요하게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세기, 19세기를 지나면서 유럽의 많은 교회가 무너졌는데 그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지게 된 제일 핵심 중에 하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있다, 이렇게 봤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지 않고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았어요.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죠. 성경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정할 때 교회는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무너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그저 좋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경전 정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의 진실한 성도들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지난 30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제가 목사로서 제일 몸부림치고 발부둥쳤던 것은 하나입니다. 본문을 제대로 강해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제대로 강해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제대로 좀 가르쳤으면 하는 게 지난 30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몸부림쳤던 핵심입니다.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20시간 걸렸습니다. 20시간. 여러분 듣기에 이렇게 평범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설교지만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20시간 걸렸습니다. 일주일 내도록 앉아서 본문 파다가 일주일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목사가 신방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행정적인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정말 한 번씩은 눈물이 났어요. 쓸데없는 전화가 오면 그냥 부화가 나면서 눈물이 그렇게 났어요.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쓸데없는 전화들 한 번씩 옵니다. 한국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절망하면서 본문 연구해 왔는데 왜 본문 연구 그렇게 발부둥 쳤냐면 하나님이 이 본문이 열어질 때 그저 여러분이 듣기 좋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 하나를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 펼쳐질 때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신다고 믿기 때문이지. 우리는 이 귀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성도들이 펴고 읽을 때 예배 중에 그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는 것이죠. 설교자가 설교를 하지만 그저 설교자가 설교하는 설교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요. 그죠? 그래서 진리의 하나됨, 말씀의 일치, 믿음의 일치가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죠? 성경. 그 다음에 중요한 우리가 믿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주 우리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것이지. 여러분, 그분이 사람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똑같이 사람이시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고난 보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어리석은 악함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복을 얻는 모든 공로와 조건을 충족시키셨으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진리예요. 이런 것들의 분명한 고백이 없이 성도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런 진리를 여러분이 믿는 것만 가지고 성도가 된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죠? 그런 진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가 모퉁이 머릿돌이에요. 예수에 대한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친밀하고 살아있는 만남을 통해서 교회는 성도는 함께 자라가기 시작하고 그 분명한 지식과 바른 믿음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교회를 함께 구성해가는 바른 의미에서 영적으로 더불어 자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거듭거듭 경험하게 돼요. 교회 안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기독교라는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더불어 지어지는 사람이 아니죠. 교회 안에는 있어도 그것은 성도가 아니에요.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지어져가는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진리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하나가 되어서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바른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성장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거의 반쯤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한 해를 맞으면서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한 해를 새롭게 맞을 때 다 하는 경험 중에 결심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성경 읽기를 결심하는 걸 거예요. 그죠? 잘 읽고 계시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지난 몇 번 말씀 같이 보면서 풍성한 거 많이 드러났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도의 자람은 불가능해요. 저는 오늘 조국교회가 이렇게 연약해지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절대로 다른 데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를 않습니다. 제가 지난 30년 목회를 달려오면서 조국교회의 제일 치명적인 약점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뭔가 이렇게 들어서 설교를 듣고 있으면 조금 아는 소리 같기는 한데 전혀 성경을 읽지를 않고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진리 위에 바르게 세워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람이 거의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람이. 여러분, 자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밑에 한번 보세요.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라지 않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무엇이죠? 속임수와 유혹에 너무 자주 넘어진다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맛있는 사탕을 주면 아저씨든 나쁜 사람이든 관계없이 따라간다는 거죠. 그죠? 자꾸 속아 넘어갑니다. 이게 뭐가 진리인지가 변별이 안 되니까 자꾸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던져주면 뭐든지 좋아하면서 따라갑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말을 하면 그냥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죠.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명과 죽음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진리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자기의 마음을 좋게 하면 무엇이든지 따라가는 어리석은 속임수와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지. 두 번째는 뭡니까? 요동함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바꾸면 변덕스러움입니다. 변덕스러움. 이 업앤다운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너무 좋다가 너무 스트레스에 빠졌다가 이 업앤다운을 반복합니다. 자라지 못한 모든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죠? 자라야만 사람들이 견고한, 요동치 않는 견고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교회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해외에 나와 있는 한인교회들도 그렇지만 조국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사람들이 너무나 심하게 플락츄에이션 합니다.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떠받들어서 높이거나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비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어리석은 거죠. 그죠? 어리니까 생기는 거예요. 왜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다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에요.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다 연약한 인생일 뿐이에요. 인생은 믿거나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대상들일 뿐인데 사람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실망하면 그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합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이런저런 약함이 있지만 그 안에 동시에 훌륭한 아름다움이 들어있는데도 사람에게 한 가지 실망하면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버려요. 어린아이들이 하는 짓이죠. 그죠? 끝없이 요동하고 변덕스럽고 마음이 끝없이 그렇게 변덕스러운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기 때문이지요. 진리에 믿는 바와 아는 바에서 자라지 않기 때문이지요. 인격이시고 우리의 참 구주이신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를 못하고 자꾸 사람을 붙들고 사람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끄덕끄덕 저 사람은 다르려니 하고 삽니다. 목사를 하니까요. 여러분, 목사를 하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저를 한 번씩 보면서 저 사람은 다르겠지 하는 눈으로 보면 막 불안해요. 금방 실망할 게 뻔하니까. 그죠? 인생이 별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담임을 세 군데 했는데요. 어떤 교회는 제가 가서 설교를 하니까 어떤 여자 집사님, 제가 아직도 생생해요. 저를 업었어요. 너무 좋아하면서 목사님, 제 신앙생활에 목사님 같은 분 처음이에요. 이렇게 말해놓고 2년 만에 2년 만에 목사님 정말 싫어요 이러는데 제가 막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때는 언제고 지금은 또 저렇게 막 골병이 드는 거 있죠. 속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좀 그러지 마요. 없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이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울 때 정말 좋아해주고 아껴주고 연약하고 부족할 때 가려주고 덮어주고 지지해주고 붙들어주고 지지해주고 그죠? 얼마나 인생들이 연약한데 그 뭘 기대할 게 있다고 인생들을 들었다 놨다 믿었다 부정했다 왜 그런 일을 반복해요?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짓이죠. 주님께 딱 붙어서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주를 닮아가고 주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빚어져가고 자라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이 주를 아는 지식, 주를 만나고 주를 기뻐하고 주를 즐거워하고 주님 때문에 마음이 든든해지고 영혼이 새로워져야 할 텐데 자꾸 우리 자신을 보면서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좋아하고 우리 인생의 전망을 보면서 좋아하고 주님을 아는 지식과 주를 믿는 믿음에서 자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꾸 엉뚱한 일을 하게 되면서 전혀 못 자라게 되는 어리석은 자리에 머무는 것이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실망시킬 때 절대로 상처받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상처를 입히고 여러분을 실망시킨 사람들을 잘 딛고서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정말 부지기수로 영혼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왔어요. 지난 30년 동안. 정말 많은 고생했어요. 마음고생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면 제가 집회 가서 이렇게 한 번씩 말씀 전하면 별난 사람들 꼭 있어요. 와서 막 저한테 막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막 만나면 막 가슴이 막 벌렁거려요. 또 나타났구나. 막 아우 저것들 진짜 막 어우 막 이렇게 막 겁이 나요. 막 그렇게 각. 근데 어쨌거나 그 제가 거기 계속 머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다행이죠. 네. 그렇게 이제 막 나타나고 가슴이 막 당한 상처 때문에 막 벌렁거리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스스로 끝없이 노력하는 것이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한 번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들을 또 받고 그들에게 당하면 또 억울해하지 않고 그죠? 또 사람이 영혼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하면 또 당하고 마음은 되게 상하지만 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어떤 영혼들을 대하는 그게 목회 길을 가면서 주님이 끝없이 저를 연단시켜왔던 과정이에요. 사람에게 실망하고 거기에 깊이 침잠해 있으면 안 됩니다. 인생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구주께 있는 것이고 구주와 관련된 그 귀한 진리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은혜가 아니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질그릇 쪼가리같이 떨어지면 깨어지고 아무 값도 없고 너무나 쉽게 급이 가고 너무 쉽게 깨뜨려지는 가치롭지 못한 연약함이 가득한 존재가 사람이지. 그런데도 교회가 영광스러운 게 뭐예요? 그 귀한 복음의 진리와 주를 아는 지식과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통이 그 질그릇 조각 같은 우리같이 연약한 우리 속에 그 주님을 아는 진리와 지식과 구주와의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같이 담기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보화가 아니라 우리 속에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예수, 복음,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 같은 보물이 우리 속에 담겨지기 시작하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힘들고 아팠는데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목사인 제가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절망도 많이 하고 좌절도 많이 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쩌면 이렇게 나는 질그릇 쪼가리 같이 별 볼일 없나 이게 늘 마음의 아픔이었는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어느 날 그 쪼개진 질그릇 조각의 틈새로 금가서 내놓아서 어떤 상품도 되지 못하고 가치도 없는 금가고 쪼개어진 그 질그릇 틈새로 그 속에 담겨있는 보아이신 구주가 쪼개진 질그릇 틈새로 쫙 빛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할 수 없는 질그릇 쪼가리 같은 제가 제 속에 있는 구주가 제대로 된 빛과 모양을 가지고 쫙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어떤 순간들을 딱 경험했을 때 너무 감격적이었어. 나를 금이나 은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그 귀한 보배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제대로 된 빛을 내게 되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배반당하고 때로 미움당해도 여러분 그게 신앙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폄론할 수 있는 제목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은혜가 귀한 것이고 구주 한 분 우리의 모든 소망이고 진리야말로 구주야말로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참된 모든 것이죠. 그죠?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힘을 다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거기에 함께 넘어지지 않고 주를 더 바르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아가는 지식을 붙들고 자라가고 일구어져 가는 것이지. 그 밑에 하나만 더 보십시오.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진리의 연합됨을 통해서 자라가고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 예배 때 보게 되겠지만 이 사랑은 모든 것의 절정이에요. 진리의 절정이고 삶의 절정이고 성품의 절정이고 율법의 모든 말씀의 절정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을 딱 두 가지로 요약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두 가지로 요약했어요. 사랑은 모든 계명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주를 아는 가장 중요한 지식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저녁 시간에 조금 더 그 사랑에 대해서 자세히 보게 될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람과 성숙, 더불어 커나가는 일에 있어서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기르면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10살이 넘고 12살이 넘으면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말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 품을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아이들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어요. 그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지지해주고 붙들어주고 아이들이 치명적으로 다치지 않도록 넓은 울타리를 쳐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치명적으로 다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넓은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되 너무 좁아서도 안 되고 넓은 울타리를 쳐서 아이들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지지해주고 붙들어주는 것 외에 아이들을 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이 없어요. 어릴 때야 붙들고 가르치기도 하고 혼도 내지만 아이가 10살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붙들고 말하면 말할수록 더 멀리 떨어져 나가고 매를 들면 들수록 더 부작용이 커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에 있어서 아이들이 자라가는 일에 있어서 아이들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내 방식으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인내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처럼 공동체가 같이 자라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개인과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사랑하는 것은 핵심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저녁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겠지만 사랑은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못해요. 조국 교회가 제일 많이 실패하는 것은 사랑은 저절로 되는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부부가 서로 함께 살아가면서 20년, 30년 살아가면서 다 배웠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부부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한 사람도 바르게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한 20년 살면 이제 됐지요? 우리 자매들은 아마 한 20년 살면 이제 형제들이 가능하면 밥은 다 밖에서 먹고 오고, 예. 그냥 집에 와서 삼식이들, 아침에 밥 먹고 가고 점심 도시락 사가고 저녁 밥 먹는 그런 삼식이들은 미울 거예요. 예. 가능하면 먹고 오느라, 예? 20년 지나면 자매들은 다 그렇게 되죠. 형제들은 처음 10년, 15년은 너무 일이 많았어. 사회에서 너무나 그냥 사회에서 자리 잡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자매들이 뭐 같이 하자면 짜증만 나죠. 가사노동을 좀 공유하고 또 설거지도 좀 해주고 방도 닦고 이러자면 그냥 짜증부터 나고 아이들 그냥 좀 같이 보자 그러면 부화부터 날 거예요. 한 15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껌딱지처럼 아내한테 딱 붙어 있고 싶은데 아내는 그때부터 이제 형제와 지금까지 살았던 대로 살아. 에? 은퇴하고 많은 남자들이 은퇴하고 자매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동안 아내한테 잘못했던 거 잘해줄 거예요. 네. 자매들이 다 놀라서 기절하죠. 네. 이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이렇게 말만 못할 뿐이지 다 자매들이 그걸 원하지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렇게 사랑해서 한 사람을 뽑아서 서로 살아도 사랑을 바르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을 우리는 20년, 30년 살면서 배워왔어요.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이신 주님께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넘쳐나서 우리 속에 있는 뭔가를 길어내서 부어주면 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를 기쁘게 하면 기쁘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면 싫은 그런 아주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자기를 깨뜨려가면서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공동체의 성숙을 위한 너무나 중요한 방법이 사랑하기를 결심하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뽑아서 교회로 데려온 사람이 있습니까? 간혹 전도해서 온 사람들이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안에 꼭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있지요? 심지어 여러분 자식들도 한 번씩 우리가 놀라지 않습니까? 저런 게 어떻게 우리 속에서 났나? 도무지 우리를 닮지 않은 것 같은, 그죠? 제가 신방을 가면 대부분의 젊은 부부들이 말해요. 목사님, 우리 내외를 이렇게 안 닮은 자식이 나왔어요. 제가 말은 못해요. 네. 제가 보면 딱 닮았는데. 네. 말은 못합니다. 쫓겨나니까. 그죠? 응?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배로 낳고도 사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어려울 때 어렵다 말하고 끝나지 않고 뭐합니까?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를 결심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15가지의 사랑은 전부 의지입니다. 의지.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의지와 동사입니다. 의지와 동사.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전부 다 동사입니다. 동사. 그리고 의지입니다. 의지.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사람들을 받아내고 아끼고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바르게 믿음으로 자라가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고맙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목회를 안 했으면 벌써 포기했을 사람들을 목회를 하니까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처럼 병신도였으면 저도 아이고 나는 병신도인데 이러고 그 사람하고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앉았을 거예요. 예. 가능하면 눈 안 마주치려고 하고 또 이렇게 예,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예. 예배 마치고 우리 목사님께서 티타임 있습니다 아무리 광고해도 그냥 벽에 딱 붙어서 이렇게 쫙 이렇게 빠져서 신속하게 차로 이렇게 도망가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목사가 되니까 그 일을 못해요. 그리고 그 일을 못하니까 너무 성가시고 힘들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사랑을 배우게 돼요.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들, 그죠? 너무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들, 그들을 내가 선택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몸을 함께 구성하도록 붙여주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중심과 인격을 담아서 진실한 말을 하고 그들을 바르게 사랑하고 아낄 때 바른 성숙과 자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바르게 믿는 것과 바르게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둘은 반드시 동시적으로 가야만 결과물을 바르게 만들어내게 돼요. 조국 사회와 교회는 바름에 대한 요구가 너무 많은 반면에 따뜻하지가 못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신에게는 따뜻하고 관대한 반면에 바르지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를 뿐 아니라 따뜻하고 따뜻하지만 바른 방법으로 교회는 자라고 성숙하게 돼요. 이렇게 교회가 진리 안에서 바른 사랑 안에 서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부요와 은혜가 임하게 돼요. 여러분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4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조금 알기 쉽게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연합되고 서로 상합된 온몸에 여러분 이렇게 여러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만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연합되고 상합된 몸 위에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디, 각마디라고 되어 있는 그 마디가 뭐냐면 끈이에요. 끈. 연합되고 상합된 온 몸에 이 몸과 몸을 연합시키는, 연결시키는 끈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본문에 한번 보세요. 그에게서, 이 그에게서가 누구죠? 예수입니다. 그죠? 예수님에게서 그렇게 각 마디를 통해서 연합되어 있는, 상합되어 있는 온 몸으로 뭐가 주어집니까? 온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죠? 요 도움이라는 것을 다르게 바꾸면 공급입니다. 공급. 예수님에게로부터 연합되고 상합된 온 몸으로 공급이 주어집니다.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각 지체들이 분량에 맞도록 주님이 주시는 공급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분량껏 받아들이면서 각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여러분 역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여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각종의 필요를 분량만큼 받아들여서 그 받아들인 만큼 어떻게 하죠? 기여하는 방법으로 온 몸이 어떻게 되죠? 그 몸을 자라게 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돼요. 연합되고 연결되어 있어야 주님께로부터 공급이 일어날 때 함께 공급을 일정한 분량마다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고 나면 그 받은 만큼 몸에 기여를 하면서 몸이 함께 자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진리에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된 몸 안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공급이 일어나고 그 공급을 몸이 각자가 필요한 만큼 받아서 기여를 하기 시작하면서 각자만큼의 분량만큼 기여하기 시작하면서 몸이 자라게 되어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된다. 연합이 없으면 자람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연합된 끈을 통해서 주님의 공급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죠? 그리고 그 공급을 받아야 받은 만큼 기여를 하면서 몸이 함께 자라기 시작하게 돼요. 오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목회자나 교회를 섬기는 특정한 소수가 잘하면 교회는 부흥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지. 그죠? 교회는 몸 전부가 잘 붙어 있어서 구주께로부터 오는 붙어 있는 몸을 통한 공급들을 제대로 받을 때만 몸이 바르게 자라기 시작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몸 안에 어떤 부분도 쉬고 놀고 있는 몸의 부분이 없이 함께 일정한 분량만큼 주께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아서 함께 기여함으로 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조금 신뢰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일성이 형님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 일성이 형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일성이 형님, 성씨는 김씨입니다. 제일 유명한, 예. 제가 일성이 형님 참 좋아하는데 그 일성이 형님이 늘 가르쳤어요. 살아생전에. 지금 돌아가셨죠? 예. 그 형님이 늘 가르쳤어요. 전 인민의 무장화, 전 인민의 간부화. 저는 그 일성이 형님 좋아합니다. 예. 인격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슬로건은 제가 받아들여요. 교회는 전군의 간부화입니다. 교회 안에 한 사람도 쉬어서 나는 있으나 없으나 한 몸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가 하나같이 바르게 간부처럼 바르게 잘 무장해서 주님 몸에 딱 붙어서 다른 지체들과 연합되어 있을 때 주님의 풍성한 공급이 몸 전체를 타고 흐르면서 교회 안에 바른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회복되고 부흥된 몸의 부분 부분들이 일정한 분량으로 각자에게 합당한 만큼 역사하면서 교회가 살아있는 부흥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한 사람도, 귀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가운데 한 사람도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없이 자기의 부름이 어딘지를 알고 그 부름을 신실하게 감당해내므로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는 이 귀한 일이 여러분의 몸된 이 귀한 게인스빌 한인교회에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